할렐루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다윗에 속한 뭐 이런 정도 뜻이 됩니다. 다윗의 시 할 때는 다윗에 속한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제가 참 그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때가 많아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생각하다, 숙고하다, 신중하게 하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32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몇 차례 등장을 해요. 이것은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모아진 의견은 음악 부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쉼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시는 적어도 예배 중에 많이 애송되고 애창되었던 시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에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 시를 어거스틴의 시, 그 말은 어거스틴이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또 자주 인용했던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의 구조로 들어가서 특이하게도 이 시는 결론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결론은 앞에 1절, 2절, 2절에 걸쳐 결론이 먼저 전제가 돼요. 그리고 또 그 결론 안에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주제는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어를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제일 앞에 등장하는 문장이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건 한글 어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만이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요. 곧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하는 고백도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게 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간사함이라는 말은 얍삽하고 이중적이고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흐릿하고 또 무감각하며 뭐 조금 그 직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좀 멍청하고 뭐 이 정도 표현의 의미가 이 간사함이라는 말 속에 다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2절도 사실은 순서를 뒤집어야 돼요. 복이 있도다. 누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이 될까요? 이것은 역시 이 복도 조건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허물에 가리움을 받고 죄에 사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월터 브루그만이 이 시편 32편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32편 속에 특이한 점이 죄의 성격이나 죄의 어떤 그 항목들이 역시 열거되지 않죠. 예, 그러면서 이 시인이 정말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신학자가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까? 다시요. 잠 깨세요.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느 게 먼저 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보다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충만한 삶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전제가 깊게 각인이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누군가를 또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우리 보통 제자 훈련을 할 때 다섯 가지 확신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죄사함의 확신. 이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십자가에 대속되었고 그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깊은 기초가 있을 때 그분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용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충만한 진짜 비결은 용서하는 데서 오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 기초가 뭐죠? 용서 받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진짜 중요한 말이 따로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표현이 사실 시편 32편의 절정이에요. 결론 부분의 결론입니다.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무엇과 병행구를 성경 전체에서 이루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죠?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의로. 그건 행위로 의롭게 여긴 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시하고 지적하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 보통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느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걸음을 우리가 깊게 조명하고 추적하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생성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설득작업의 결과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어떻게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그러더라고. 의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32편의 1, 2절은 팔복의 재판이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를 입은 자, 선물을 받은 자만이 드러날 수 있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참 그 본질이 그 율법주의적인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서 끊임없이 인과응보적 신앙에 아직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누림과 격식 없음에 아직도 자유롭질 못해요. 자기가 만든 종교가 따로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틀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자유로운 분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자꾸 인간들의 그 끝없는 율법주의의 뿌리 때문에 카테고리를 만들고 구분을 짓고 질서를 만들어서 종교성을 더하고 성경과 아무 상관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버려요. 그걸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난도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충만한 삶의 비결의 기초는 용서를 하는 거다, 받는 거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억만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면 그건 기독교가 휴메니즘이 되고 박애주의가 됩니다.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3절부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여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7절까지 자기가 이런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때 과거에 자기 모습을 간증 겸 아픈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가? 어땠는가? 이렇게 자유로움이 없고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 내 삶은 어땠는가?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닫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걸 토해내지 못했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어서 음악을 한텀 쉬고 가는 거예요. 셀라 할 때는 잠시 멈추는 거죠. 우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을 하잖아요. 그 심사위원들 다 그 천재적인 전문가들인데 그 평들을 들어보면 참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음악은 곡조와 노랫말도 음악이지만 높낮이도 음악이 되고 쉼표도 음악이 되는 거예요. 쉼표도 스토리예요. 거기서 잠시 쉬어감으로써 가사의 그 전달력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쉼표 없이 쭉 가는 것보다는. 그렇듯이 여기서 시인은 쉼표를 찍고 쉬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를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사함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완전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또 셀라 쉬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의 사유함이나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부담감도 아니에요. 죄는 실체예요, 실체. 그 죄의 실체가 이 시인이 입으로 밖으로 고백하여 자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담감을 준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준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짓눌렀다 그 말이에요.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이 짓누르는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토해내요. 자백하고 고백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에 용서받음에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5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말은 만들어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늘 스킵하는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생리적인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죄악과 함께 머물거나 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계속 당나귀 모양 고집스럽게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고 넘어진 죄를 다시 저지르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을 믿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결실과 열매로 뿌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뿌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에 충만한 자유를 누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서툴기는 해도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즐겁고 기쁘고 끌리는 DNA가 같아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그런데 자꾸 넘어졌던 죄에 넘어지고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 받은 구원이 그 맞는 거냐?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 그 말이 사실은. 자, 성경을 보십시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얻은 자기 백성을 이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확고하게 온전히 된 만큼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가던 길을 되돌아 정반대의 하나님을 향한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도 가보지도 않는 길이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절을 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그 대조 단어가 있죠. 악인과 무엇을 대조시켜놨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반대의 말은 뭐죠? 그러면 여기서 악은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뭐 악이 꼭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야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의 모든 태도가 악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또 다른 표현을 썼죠. 너희 뭐더라? 의인들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 무엇으로도 묘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의인들아.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우린 다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의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의인입니다. 오늘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충만한 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 가치가 내가 용서받은 충만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내 신앙생활이 새로이 충만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과 의인의 개념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성경은 의인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움을 받은 만큼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소중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